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게 관련 통화 내역을 유출한 사람도 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를 건네준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게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정부 소속 한 정보관리가 국가정보국 감찰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제보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를 근거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곧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류 부총리가 중국 국경절이 끝나는 오는 10월 7일 이후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국경절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번 미중회담은 13차 협상으로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됩니다. 왕 부부장은 미중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상호 존중과 혜택을 근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자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류 부총리와 함께 이번 협상에 참가하는 왕 부부장은 이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중 두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홍콩에서 더 많은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경찰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당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 건국 70주년인 내일 더 심각한 공격이 있으리라 전망했습니다. 홍콩에서는 28일에 이어 어제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졌고 폭동 진압 경찰은 시위대를 식별하기 위해 청색 안료가 들어간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응수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번 주말에 학생 67명을 포함해 모두 15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관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어제 정치법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2만 명 이상이 모인 시위에서 시위대는 지난 여름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돼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월 8일에 치른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 야당 후보들 출마가 금지되자 지난 7월 시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몇몇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폭력을 쓴 혐의로 처벌됐습니다. 한편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는 시위 현장에 나와 연설하면서 이 시위 덕에 많은 사람이 풀려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한 달간 수감된 뒤 지난 8월에 풀려났습니다.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사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어제 미국 CBS 방송 60분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카쇼기 씨의 잔혹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카쇼기 씨 사례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쇼기 씨는 지난해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됐습니다. 카쇼기 씨는 평소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언론인이었습니다. 유엔은 사우디 정부 요원들이 빈살만 씨를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우디 정부는 지금까지 11명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오늘 포로 350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군 측은 석방하는 포로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3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웨덴에서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유엔이 중재한 합의에서 양측은 7,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막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스웨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포로를 석방한다며 예멘 정부도 상응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은 지난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는 내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 역량이 확대되면서 위협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역내에 국한된 군 작전 계획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달 말 퇴역하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 안보 환경에 맞춰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역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 작전 계획의 전 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태세를 갖추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며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군사 역량 확대로 인해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f we participate in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must plan for and expect North Korea to attack the United States. If it has ICBMs and nuclear weapons,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미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경우 북한의 대미 공격도 반드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군의 한반도 배치 시 대부분의 장비는 해상 운송되는데 북한의 잠수함 함대 역량 증가를 감안할 때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전 세계 국가에서 사이버 작전을 벌이며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도 주목했습니다.
It has proliferated equipment around the world. You know, it has developed relationship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Syria, Iran.
북한은 시리아, 이란, 예멘 등 중동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대량 살상무기 관련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벌일 대미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소식지에서 이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덤포드 합참의장은 미군의 계획과 의사결정, 병력관리와 설계의 세계적 통합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사령부 체계 조정이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S. and ROK in the combined command. That's what they are focused on is
위협 환경 변화에 맞춰 병력 구조와 관리, 회사 결정체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군의 지휘통신체계, 즉 C4I와 합동작전 영역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network connectivity of the Korean military and tied into the combined command.
미한 연합사령부 그리고 미군과 연결되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수집 체계인 C4I는 현재 모두 미국에 기반했는데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때 연합사령부를 도울 자체적인 C4I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과 관련해 한국군은 육군이 지배적이고 육해공 각각의 영역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방식이라며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지원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 수집 예산은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26일 승인한 2020회계 년도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 550억 달러 가운데 북한 관련 활동 예산 1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2019회계 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출위원회는 이 예산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적어도 4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기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ED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강화에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출위는 또한 이민 난민 지원 예산 34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보호활동 등 탈북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계속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북한이 여전히 다루기 힘든 핵위협 국가이자 감옥국가로 남아있다며 주기적으로 자국민들을 굶기고 학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이 미국과 일본, 다른 영내 동반자들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안은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예산안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북 비핵화 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한국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솔직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거듭 요구하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Well, look, this is classic Marxist-Leninist tactics.
전형적인 마크스 레닌주의 전략입니다. 장애물을 지원해 상대방이 진전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우기는 전략 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무엇이든 적대시 정책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장애물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도발적 워게임이라고 부르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재도 장애물이라고 우길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장애물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책략일 뿐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이뤄지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Well, the critical first step is for the US and the North Koreans to actually sit down.
미북 간 의미 있는 소통 창구의 시작점이 생겨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요.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것도 좋지만 김정은은 스위치를 켜듯 실험을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그렇게 하면 해당 시설 혹은 핵 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그런 조치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할까요?
Look, there is a very, very long and well-developed list of things.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상징적 제스처의 일부를 그냥 줘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에 맞먹는 전례 없는 지위를 줬습니다. 보통 이런 지위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Sanctions lift needs to be linked to the steps that North Korea takes to come into compliance.
제재 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의무를 북한이 준수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하는 조치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채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부적절한 때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형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 등이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국제법을 훼손하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죠. 북한이 국제법 위반의 대가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there seems to be some strains, both personally between President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 또 더 넓게는 두 나라 행정부 정책 간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 현재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outh Korea has been marginalized and this is a huge problem because only when the relevant powers begin
한국 정부는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접근법의 차이가 노출되면 북한은 양국의 균열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할 겁니다. 한국 정부가 온전한 대북 전략을 가질 경우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죠?
I'd also say, Connie, that for South Korea, to help the Trump administration by providing a realistic assessment.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행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북한의 행동과 위협, 전략에 대해 솔직히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보당국과 군당국, 전문가들은 현재 미 정부의 부족한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밋빛 안경을 끼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조율은 북한 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현 한일 갈등과 적개심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차관보 재직 당시인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즉각 지지 표명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는 남북 경협 재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 mean, cooperation sounds wonderful.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North Korea would cooperate with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협력이라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한국, 미국,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훌륭한 일이죠. 특히 의무 이행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김정은이 재원을 무기 프로그램에 쓰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정권 차원의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아는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협력을 논하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개성공단에서 소상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 단계적으로라도 의무를 준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로서 북한 문제를 전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난을 어떻게 느끼시죠?
Well,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value to be had in trying to point fingers and looking backwards.
이전 행정부들을 뒤돌아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건 가치 없는 일입니다. 압박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이 국제법 위반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제재를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북한 상황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17년 미 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북한 정권을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추정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권과도 관여는 필요합니까?
There's no alternative but to deal with the Kim Jong-un regime. There are alternatives, however.
김정은 정권과 상대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면죄부 혜택을 주는 것에 대안은 있습니다. 김씨 정권의 범죄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외교적 수단과 함께 강력한 방어와 억지, 제재와 고립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수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실수가 되겠지만 정상급에서 북한과 외교를 하는 데는 분명한 위험이 따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 무장과 미사일 생산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북한 인권 특사 자리는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데요.
My impression, Connie, is that President Trump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lly used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issue as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인권을 북한을 때리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비열한 정권이자 인권 침해국으로 맹비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현재 미북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마치 불편한 장애물처럼 여기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보편적 원칙에 어긋나는 실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러셀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받을 때마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게 먼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 보장을 약속해왔다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We've provided 20 or more oral or written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over the years. And none of them...
클링너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 회담, 그리고 최근의 미북 협상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seems to have a more expansive definition. They would likely
또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미국 당국자들을 적극 설득했던 종전 선언은 과거 미국이 제시했던 체제 안전 보장과 비교하면 무의미한 서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lea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or reduce its conventional force threat. And none of the officials.
종전 선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이미 북한에 제공한 안보 보장과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비핵화 또는 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한국 관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조약을 맺기에 앞서 정의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던 것처럼 체제 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북한과 합의한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뭘 원하는지 예단하는 대신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at is possible and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wait to hear from the North Korean.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안전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조치를 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거듭 나열했다며 미한 동맹이 가하는 위협 제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용될 전술, 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은 당시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껴 10년 혹은 20년 후에 비핵화를 고려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대신 미국과의 군비 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펜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안전 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end, he doesn't want to dismiss the United States as an enemy. He wants to still be able to depict us that way.
펜의 연구원은 미국을 더 이상 적대 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는 미국 정치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till very far from leading to an acut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t have not led to where the point where North Korea's economy is at a breaking point.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27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의 한국학 연구소가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경제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거나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전문가는 그러나 경제 제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out having to adopt the use of force. So if you didn't have these sanctions, if you didn't have these tools, what are your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a situation like this, and not only North Korea.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유콤 전 자문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 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주변국들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to ever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nd if sanctions proved ineffective, what's the lesson to other states that might be concerned?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추구하느냐,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not actually the US stance. The ball is in the North Koreans' court going forward. That'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제시할 행동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올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is, what are the North Koreans prepared to bring? Right? What will they come to the table with?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협상장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들고 나올 경우 미국은 협상을 이어갈 의향이 생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약속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the way we are headed, I would say that Kim is closer to achieving that goal.
그러면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면 북한은 그런 미국보다 조금만 더 오래 버티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이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관한 설명보다 아래에 기술된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은 여전히 북한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새 방위백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위험시하고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이 지적했습니다.
Japan is very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hey feel that it continues to be a threat. We've seen Prime Minister Abe directly contradict President.
스나이더 국장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이견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각국의 방위정책을 기술할 때 미국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이후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다뤘지만 올해는 미국과 중국, 북한 순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기술 순서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중요도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방위백서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등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언급된 것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위기감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e Japanese are very anxious about some of President Trump's statements. I think that's one reason wh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y the Trump and Abe administrations just cut a deal on economic cooperation. You know, the Japanese.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 역시 일본의 북한 위협 체감도가 남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I mean, it's not in question either China or North Korea. It's, you know, I think both are the principal.
장기 전략상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더 큰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북한 중 누가 더 큰 위협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일본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Japanese are quite nervous about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do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Prime Minister Abe was very clear in saying that he did not see the recent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런 일본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무기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위협으로 보는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선에서 제재 해제를 합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은 아베 총리가 북핵 위협과는 별개로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무엇이 가능할지 보려는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This offer of dialogue is more linked, in my view, to President Trump and the fact that we have a U.S. president who is eager to resume dialogue.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접근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정상 외교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government of Japan is expressing extreme doubt about the Moo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But President Trump is also pursuing engagement.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일본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극도의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직접 접촉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를 밀고 나가면 자칫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a prospect that worries a lot of people, both people inside Japan and people outside Japan, because ultimately if they can't rely on the security guarantees and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국가 안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느낄 경우 일본은 자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올해 이들 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대북제재 면제로 북한 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장비 등이 전달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WHO와 MSF의 물품 반입 승인 요청을 허가했다고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WHO와 MSF가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실 장비 등과 결핵 치료 등을 위한 물품 반입을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반입을 요청한 물품은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 장비와 응급 의료 장비, 혈액 가방 제조 공장 설치, 그리고 내성 백신 진단을 위한 장비 등 43개 품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탈이온화 기계, 심전도 측정 기기 등으로 WHO는 이 가운데 심전도 측정 기기의 금액인 16,500달러만 공개했습니다. MSF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진단과 치료,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군의 응급, 일반 의료 지원을 위해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닛산 차량,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유체 젤라틴, 고압 멸균기 등 39만 8,400달러 상당의 291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만 달러가 넘는 제품은 10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고주파 발전기와 7만 6천 달러의 닛산 자동차, 1만 4,400달러의 혈액 분석기 등입니다. WHO와 MSF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WHO와 MSF가 이번에 받은 면제 승인은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WHO는 지난 2월 비상 대비 정책과 관련해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해 북한 내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MSF는 지난 3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관광기구가 27일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고립이 아닌 협력만이 관광산업의 번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일부 관광지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 관광산업의 발전 기준과는 동떨어진 접근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랍 폴로리카 슈벨리 유엔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27일 세계관광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Tourism can help us build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Around the world, the tourism sector is leading source of employment.
관광산업은 고용의 주요 원천으로 전 세계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국경을 넘어 여행한 국제 관광객은 13억 2천만 명. 세계여행관광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0.4%, 3억 1,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구촌 고용의 10%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관광산업 선두주자인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관광산업 규모가 1조 6천만 달러, 일자리 780만 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미 상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쓴 비용이 2,510억 달러로 77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웃인 중국도 관광산업이 1조 5천만 달러로 세계 2위, 3위인 일본은 3,680억 달러로 북한 전체 GDP의 10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관광산업 규모는 아직 세계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53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지난해 GDP 기여도는 445억 달러, 한국을 찾은 외국인 한 명이 2017년 기준으로 평균 1,482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북한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고 6개 전문 관광개발구를 지정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웃의 한국과 중국, 일본인 관광객들만 유치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에 지출하는 소비 규모는 2017년 기준 2,577억 달러로 세계 1위, 한국인들은 306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백두산 천지연군을 아우르는 무봉 국제관광특구, 평남 양덕온천 관광지구 건설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우리 시기에 해안 관광 도시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최상급으로 완공할 유리안고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설계지도국은 앞서 면적만 4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원산 갈마 지역에 78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연 10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란 목표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최근 서울에서 가진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겨냥해 엄청난 돈을 관광특구 건설에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걸 믿고 2018년, 17년부터 18년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바로 이 관광특구 만드는 데다 쓴 겁니다. 이거 풀릴 줄 알고 금강산이.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건설했습니다. 돈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남북정상이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동해 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동해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통해 수많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하지만 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광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겨 건설이 계속 연기됐고 김 위원장은 계획이 뒤틀린 불만을 한국 정부에 쏟으면서 사업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관광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전반적인 전략은 좋은 생각이라며 하지만 원산 갈마 무봉 관광 특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s wanting to use tourism to advance his country is a good idea. His overall strategy, I think, is a good idea.
외국인이 북한에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늘고 관광객이 쓰는 돈은 북한의 시장 경제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다양성을 무시한 채 대부분의 예산을 원산 갈마와 무봉 관광 특구 등 정치적 선전 사업에 허비하는 게 문제란 겁니다. 버랑 교수는 김정은의 업적에 치중한 이런 사업은 기반시설 구축과 관광객 편의, 지역경제 발전 창출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관광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과 노동력을 투입한 마식령 스키장에 파리만 날리는 현실을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운동국가에 대한 기존의 호기심 관광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관광 기반 시설의 구축, 객관적인 통계와 국제사회의 협력, 민생경제 기여, 인터넷 등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볼로리카 슈빌리 사무총장도 올해 세계관광의 날 성명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 single economic, social or human activity prospers in isolation. For this reason,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어떤 경제와 사회, 인간의 활동도 고립 속에서는 번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볼로리카 슈빌리 총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관광사업을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을 통한 고용이 여성과 젊은이들, 낙후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더 넓은 사회와 통합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관광산업은 평등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매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가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풍에 더해 돼지 열병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경제는 9월을 전후해 커다란 두 가지 악재를 겪었습니다. 우선 지난 7일 초강력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태풍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이 태풍은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황해 남북도와 평양 그리고 자강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태풍은 초당 15m 속도로 불다가 부분적으로 초당 20 내지 25m로 강하게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많은 건물과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460여 세대의 산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완전 또는 부분 파괴됐습니다. 그 밖에도 46,200 정부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도로와 하천이 파괴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비상 확대 회의를 연 데 이어 군 병력과 주민들을 동원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한 TV 화면을 보면 복구는 맨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동원된 주민들은 맨손이거나 삽자루 하나만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 살다가 2012년에 한국으로 탈북한 설송아 씨는 북한에는 중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장비 정도는 아직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특히나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도 아니지 않나요? 태풍 피해 정도, 이 정도 중장비까지는 아니라도 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풍은 북한 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결론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다. 가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농촌에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 농장에서 5월 25일 돼지 전염병이 발생해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도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6월 10일 비로소 노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물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업원들이 수위방역 질서를 옮기기 지키도록 역성을 높이고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돼지 열병은 지난 4개월간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평안북도의 경우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에서 돼지 열병이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입니다.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기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북한 전역에 그 아프리카 돼지 이 문제가 상당히 확산됐던 그런 징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를 했어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북한 정권의 경직된 태도도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돼지열병 방역을 공동으로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식량 5만 톤 제공도 거부했습니다. 수출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대외 여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23일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의 현지 루포를 통해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현주소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은 최근 평양에 있는 기업 간부로부터 주문을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 기업은 6개 공장에 수천 명의 종업원이 있으나 사업이 안 돼 노동력을 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제재 대상이 아닌 경공업 제품의 대중 수출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발과 붙이는 속눈썹 등은 중국에서 인공모 등 원자재를 보내 북한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가발은 한 사람이 하루 한두 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납품 가격은 한 개당 14위안으로 몇 푼 안 되지만 북한으로서는 귀중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가발 등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9%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내우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해 돈줄이 끊긴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분야별로 보면 탄광 사정이 나쁩니다. 광물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 간부와 군부, 돈주, 광부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출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YG 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압류됐다가 최근 매각됐습니다.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주민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의 특권층은 외국에서 사치품을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렉서스 등 고급 자동차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호화 요트를 수입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러시아산 보드카 9만 병을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또 외국에서 고급 포도주와 일본 술도 집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가 있다면 그럭저럭 2,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외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미북 관계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풀고 싶으면 미사일을 쏘는 대신 미북 실무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증을 비롯한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을 내놓고 대북 제재를 하나씩 푸는 것이 정도라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9월 30일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은 이날 포르쉐 스파이더 550을 몰고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 가던 중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숙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만 세 번째 출연작 자이언트가 개봉되기도 전인 1955년 9월 30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사망 후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66년 9월 30일 81년 동안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아프리카 남부의 베추아날랜드가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주해온 보어 사람들과 보츠와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보츠와나는 1885년 영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국은 1885년 4월 31일 베추아날랜드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64년 베추아날랜드는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자치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고 1965년 수도를 가보로네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66년 9월 30일 베추아날랜드는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세레체 카마가 선출됩니다. 세레체 카마는 1980년 숨질 때까지 보츠와나를 통치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